출애굽기 64번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면 율법이 죽이는 문자가 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을 살며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역사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며 성경의 초점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 안으로 받아들여 그분을 그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취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의 상징인 이 나무를 먹기 원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우리 안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이 나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생명나무를 먹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살고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사람이 선악 지식나무를 먹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먹은 결과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대신 사람은 지식나무를 먹었습니다. 생명의 원칙은 의존인 반면 지식의 원칙은 독립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을 배우는 학생은 그의 교사가 그에게 가르쳐야 하는 모든 것을 배운 후 그의 선생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이 수학을 스스로 아는 까닭에 이 선생을 의존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지식은 독립으로 이끌지만 생명은 계속적인 의존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수단에 관해서 결코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소유할수록 더 많이 의존적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숨쉬고 마시고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원한다면 숨쉬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에서 졸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을 것이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안으로 취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그분으로 인하여 살 수 있으며 나아가 그분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멋진 상황이겠습니까? 사람의 타락 시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쐐기가 박혔으며 쐐기는 둘 사이에 분리를 야기시켰습니다. 선악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게 했습니다. 지식나무를 먹은 또 다른 결과는 사람이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언짢게 하였음을 인식합니다. 이 인식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 독립하는 것과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그분의 원래의 목적을 포기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상황 안에 있는 사람을 다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계명들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지만 너는 내가 얼마나 타락하였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며 내가 얼마나 내게서 멀리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바로 그 사실이 내가 너의 현주소를 알지 못함을 증명한다. 이제 나는 너를 시험하기 위하여 내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계명들을 내게 주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율법은 적어도 세 방면에서 그 구실을 합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분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간증인 율법은 사실 하나님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무엇과 같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 계명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주 예수님은 더욱더 높은 계명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두 경우에 있어서 원칙은 동일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관한 묘사를 제시합니다. 그분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며 의롭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어떠함에 관한 묘사를 제시합니다. 율법의 둘째 기능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로마서 7장에 온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이 오기까지 죄는 잠복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 바울은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구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칼로 사용하여 죄는 바울을 죽였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명이 그의 체험에서 그에게 죽음이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드러내시는데 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율법의 셋째 기능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후 굴복되어야 합니다. 일단 율법이 우리를 굴복시키면 그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젊은 부자는 주님과의 접촉에서 패배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근심하며 돌아간 까닭입니다. 만일 그가 굴복되어 주 예수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당신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주님은 그에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으니 다만 나로 하여금 너를 위한 이 요구를 성취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요구를 성취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씀에 굴복되어야 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 구절에 있는 바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원함과 행하심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굴복되어 우리가 그분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고 아버지처럼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리면 주님은 다만 열고 나를 받으라. 나로 내 안으로 들어가 너를 위하여 이 요구들을 이루게 하라. 나는 너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성화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완전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삽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신성한 계시의 기본 원칙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사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많은 것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십계명에 덧붙여 많은 교훈과 규례와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러한 규례들과 교훈들과 규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드러내시고 굴복시키는 데 이용됩니다. 그분의 뜻은 율법을 사용하여 그분 자신을 묘사하고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도록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주신 것에 두 면, 낮의 면과 밤의 면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밤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계명들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계명들은 우리에게 죽이는 문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묘사하고 우리를 드러내어 우리를 굴복시키는 그 작용을 하게 하고 우리는 그분의 요구들을 이룰 수 없지만 그분을 완전히 의지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낮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을 주신 분, 생명의 원천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결과는 율법의 요구보다 더 좋아지고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질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 주입되어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관한 묘사를 제시할 수 있었을 뿐이지만 모세가 산 꼭대기 위에서 받은 주입은 실제로 그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 주입의 결과로 모세 또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신성한 주입을 통하여 모세 또한 완전하였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광채 나는 얼굴은 율법이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묘사하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기 위해 애쓰거나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주입되어 그분을 반사하였습니다. 빛을 내는 그의 얼굴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반사였습니다. 당신은 십계명을 더 좋아합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나는 분명 빛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계명은 말이지만 모세의 빛나는 얼굴은 살아있는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빛을 내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더 처량해질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이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종종 나의 형들과 싸웠었습니다. 구원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 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후로부터 나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대신 더 비판적으로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비슷한 체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새 계명을 이행할 수 없지만 이 계명은 주님을 묘사하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 이 계명은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굴복된다면 우리는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당신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려왔다. 너는 나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나는 내 안에서 너를 위하여 그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주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 요구를 이행하실 것입니다. 산 꼭대기의 모세는 밖으로부터 주입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안으로부터 놀라운 주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올바르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주입 아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주입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빛을 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주입되어 우리 안으로 주입된 신성한 요소로 빛을 내기는 쉽습니다. 주님으로 주입될 때 우리는 저절로 광채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거나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빛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묘사하는데 네 단어, 신령한, 거룩한, 의로운, 선한을 사용합니다.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율법의 본성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그분의 표현에 있어서 거룩하시듯이 율법도 거룩합니다. 의로운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암시합니다. 만사 만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 전체가 선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묘사인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삼중 기능,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를 드러내는 것,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이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바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는 천하고 더럽힌 바 되었으며 율법은 의롭지만 그는 불의하고 율법은 선하지만 그는 악하다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해 묘사된 모든 것과 반대였습니다. 율법은 매우 높음으로 우리를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우리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굴복됩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스스로 생명을 줄 수 없음. 로마서 7장 10절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뭐뭇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은 어떠한 것에 귀착함을 뜻합니다. 율법은 생명에 귀착하게 하는 것이지만 스스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로마서 7장 10절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음을 가리키는 갈라디아서 3장 21절 사이에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율법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의도는 생명이 귀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하는 레위기 18장 5절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생명이 귀착하게 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생명에 귀착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가 그 율법의 요구들을 이룰 수 없었음을 매우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귀착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사망의 결과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의 체험상 율법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에 귀착하도록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과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의도로 주어졌다는 것과 율법이 스스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결코 그것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인도하는 율법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여 나는 나를 드러내고 굴복시키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 내게 감사하고 싶다. 나는 생명을 주시는 분께 나를 인도하는 것을 인하여 내게 감사하고 싶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기능에 대하여 율법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대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극단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한 극단에서 사실 율법을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낮의 방면과 밤의 방면에 관한 완전한 묘사를 제시함에 있어서 바울은 율법을 묘사하는데 몇 가지 부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심지어 율법을 하갈, 첩으로 간주하였으며 그것이 종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충분한 이해 없이 바울의 서신들을 읽는 사람들은 율법을 경멸하고 그것을 선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율법을 첩으로 간주하고 종들로 말한 바로 그 책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또한 율법을 묘사하는 적극적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며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한편으로 율법은 첩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보호자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선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율법 자체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율법은 죄짓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죽이는 요소가 됨.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율법은 죄짓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율법에 관하여 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율법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분과 분리될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문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행하리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때 율법은 그들의 체험 안에서 죽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도들의 경우 유대교도들의 경우는 율법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죽이는 문자가 된다는 사실을 예증합니다. 유대교도들은 율법을 사랑하였으며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과 열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도들은 성경에 인쇄된 문자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께 나아옴 없이 성경에 나아가는 것은 미신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실제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미신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뭔가 나쁜 일이 밤중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느낄 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들의 베개 밑에 둡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맹세할 때 성경 위에 그의 손을 얹으면 그가 거짓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미신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인쇄된 문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지 않고 성경에 나아간다면 말씀에서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생명을 받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생명은 사실 성경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결코 성경을 주님 자신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생명나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생명의 원천인 주님으로부터 분리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나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인가 지식나무인가는 우리의 상태와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의 입장에 설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과 분리시켜 여전히 성경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님을 떠날 때마다 성경은 죽이는 문자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낮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떠나 있는 입장일 때 우리는 밤에 처할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필요함.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대다수는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역사가 가리키듯이 그 결과는 커다란 실패였습니다. 마침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다른 언약, 즉 새 언약을 세우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영까지 주실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과 하나님의 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읽을 때 이 구절들이 새 마음과 새 영과 하나님의 영에 관하여 신약과 똑같은 것을 가르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재조성을 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갖는 것은 우리 자신의 거듭남, 재조성, 재조정을 내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킵니다. 분명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바울의 말과 일치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않고 새 언약에 따라 그분과의 하나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량과 힘과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모세가 신성한 주입을 체험하며 산꼭대기에 있었을 때 그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나는 모세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세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구약과 신약에서의 원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바꾸고 나서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생명을 소유할 것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세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가상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조성하고 우리가 그분을 살 수 있도록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경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경우는 유대교도들의 경우와 다릅니다. 유대교도들과는 대조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였고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에서 율법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선함으로 그것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관념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하였으며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으로 전환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은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의 누림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에서 끊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경우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무시하고 율법으로 전환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마다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와 은혜로부터 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위하여 믿음이 필요함. 갈라디아에 있는 믿는 이들 사이의 상황을 다룸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믿음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지 말라. 대신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너희의 믿음을 사용하라. 이 연합을 보존할 때 너희는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3일 하나님을 살기 위하여 그분으로 조성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것은 이 조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누리기 위해 믿음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율법의 요구들을 성취하고 나아가 율법의 요구들을 능가하는 생명을 살 것입니다.